마태복음 제23장 23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쉬운 장입니다. 이 장은 가르침들만을 담고 있으며 어떤 교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제자들과 군중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분하지 않으신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유대인의 위치에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가르침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유대인의 역사에 의하면 모세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게 되었으며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원래의 율법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나온 열심 있는 한 무리의 개인들만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집행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진실되게 모세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흘러 예수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름만 남았을 뿐 실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명목상으로 그들이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온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율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아직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들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 그는 은혜의 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고자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전자가 옳은 의견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중점에 의하면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칭의와 거룩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을 행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는 완전히 주님과 반대됩니다. 주님은 말과 일에 능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도 말할 수 있으나 행할 수는 없습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는 율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율법에 의해 더 많은 율법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람의 어깨 위에 묶어두었으나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벌을 받으나 그들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사함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점차 두 가지 율법은 똑같이 중요하게 되어 두 가지 율법을 범하는 자 모두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였으며 심하게 벌을 받아야 하는 자는 그들의 율법을 범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의 정수로 생각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르반이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날의 헌장들, 신조들, 신경들 등이 똑같은 원칙에 속합니다. 그들은 율법 중에서 쉬운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계명들 중에 쉬운 것들을 취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며 어려운 것들은 유대인이나 혹은 천년 왕국을 위한 것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여기서 주님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참된 상태와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며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헌금과 설교는 그들의 열심과 영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들의 가면에 불과합니다. 경문은 유대인들은 성경 인용문을 그들의 몸의 끈으로 메었습니다. 술, 옷의 가장자리, 옷의 가장자리에 성경을 꿰매었습니다.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이는 사람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다음 절들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7절,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동일한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생들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그들의 목표와 의도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매우 열심히 있으며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목표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들이라. 주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여기서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모든 믿는 이들은 땅에서 동등하며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라는 용어는 랍비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장로들이나 집사들은 단지 봉사의 목적을 위하여 임명됩니다. 그 외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성직자 계급이나 성직자 지위를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바리새인들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가정에서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신부들과 같이 권위에 있는 자로서 교회 내에서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불행하게도 2세기의 교회 내에 교부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도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도자는 선생보다 덜 고귀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생이라 불리는 것은 큰 일이며 그러한 칭호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도록 정하셨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는 주님이 이 문제를 두 번째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으로 크게 되는 것은 명성이나 지위나 칭호에 달려있지 않으며 단지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는 자신이 솔선하여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멸시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자신 안에 헛된 영광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3절은 일곱 가지 화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화들은 하나의 범죄에 속하며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의 화들은 또 다른 범죄에 속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에게는 화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화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어린 자들조차도 모두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기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회 내에서 신분이 높은 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상과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특별히 그들의 실제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문을 닫고 천국은 영적인 영역을 가리키며 그것은 땅 위에 있는 참된 교회, 즉 주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단체적인 실체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불의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했으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는 이방인들이 멸망할 것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열심히 전파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고 개종자가 된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양육할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 어떤 것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바리새인의 사악함에 더하여 그들의 원래의 사악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것들은 그들이 첨가한 율법이었습니다. 즉 금이 성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을 크게 평가한 이유는 금이 가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물을 위하기 때문에 예물이 제단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과 제단이 금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관련된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픈 이를 뽑는 것과 같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과 예물이 무엇을 뽑아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든지 금과 예물은 있지만 하나님께 분별된 것들만이 거룩하며 누구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의 거룩함도 동일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분별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거룩함이 있는데 그것들은 성전과 제단에 의하여 예표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성전 안의 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예표합니다. 제단은 헌신, 즉 구원받은 후에 헌신을 예표합니다.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구절들은 그들의 율법이 가식적이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23절에서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다음의 세 가지 화들은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헛되게 율법의 규례를 지켰으며 의와 인과 신 안에서 행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음식으로부터 매우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자 하였으나 약대는 아무 느낌이 없이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위의 문장은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문제들은 피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나타남만을 추구합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종욕이 가득한 욕망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탕은 자신의 몸으로 정욕이 가득한 욕망에 탐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6절에서 28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회칠한 것은 아름답게 꾸민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죽었을 때 겉의 모습을 회칠하는 것은 죽음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비석을 세우기를 매우 좋아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매우 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에서 32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독사의 자손임을 입증할 뿐이었습니다. 채우라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주님은 정말로 그들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렀으나 실제로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지옥에 대하여 더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지옥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설교자들은 이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후에 핍박과 순교를 당할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회칠하며 꾸밀 뿐 아니라 덫을 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35절에서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살인당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사가랴는 역대기 24장 20절로 21절에 있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 스가랴는 너무 이르며 요야다의 아들입니다. 이는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레가와 바레가는 비슷한 발음이며 유일한 차이는 하나의 이름은 히브리어이고 다른 이름은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인물들인 메시아와 메시아스, 엘리야와 엘리야스와 유사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틀림없이 마지막 선지자, 즉 포로된 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죽임당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 그는 공개적으로 핍박받고 불행히도 살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유대인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거절당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집이나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환란 후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은혜의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대들에는 비슷한 종말이 있습니다. 무죄 시대의 끝에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남이 있었습니다. 양심 시대의 끝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정부 시대의 끝에는 언어의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대의 끝에는 애굽에서의 나그네됨이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의 끝에는 포로됨이 있었습니다. 은혜 시대의 끝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왕국 시대의 끝에는 하늘에 속한 불에 의한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